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혁순 형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참 그 한 달 꽤나 오래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해도 되는 줄 모르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맨 처음에는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우리 아내는 아는데 안 하겠다고 다시 전화를 드리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자 준비하다가 점점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담을 갖지? 그냥 내가 위선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낀 것 이런 것들 그냥 전달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귀하게 다가왔었던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기,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황금률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잡게 됐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예화 하나만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할머니의 반지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반지였고, 할머니도 매우 값진 반지라고 늘 자랑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마침내 그 반지를 물려받고 기뻐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할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녀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면 그 반지를 숨겨둘 곳을 찾느라고 몇 시간씩 소비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 반지가 제대로 있을까 걱정하는 통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지가 무사한지 살펴보는 그런 몇 년을 흘려보내고 그 반지의 보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정밀 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감정 결과는 그녀를 실신시킬 뻔했습니다. 그 반지는 불과 몇 달러밖에 나가지 않는 모조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사로잡고 그녀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종처럼 부려왔던 그 반지는 이제 그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반지 이야기와 관련된 인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끊고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걸 성화라고 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 자체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에도 중요한 건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의 단계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나에게는 하늘의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타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알려주신 원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본문으로 읽었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은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윤리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 구원받는 일이 남에게도 발생하게 해주라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성화에 따르는 보상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타인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게 뭐를 근거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설교 준비하니까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나중에는 이거를 제거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첫 번째는 영원한 혼의 구원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산상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와 산상설교의 결론인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세 번째는 황금률의 원리를 실천했던 예로서 바울의 삶을 살짝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는 가장 귀한 투자는 황금률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한날 한시에 멋지게 휴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 회개 보고의 날에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도대체 무엇을 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감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집에 있었던 그 무엇일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만약에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또 투자할 대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은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진다면 일과 무한대의 차이,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의 관점을 갖고 선택하고 투자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혼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다음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안 나왔나요? 네, 푸른 마르고. 시작.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시편 12편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혼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영원한 것은 세 가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혼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의 혼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이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회는 첫째 사망 전에만 가능합니다. 즉 육체 사망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고 난 뒤에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말과 행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할 때 그 지자가 땅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아들한테 시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상명령하면서 이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땅 위에서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지자가 땅지자가 아니라 도달할 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지극히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여태까지 그게 그건 줄로 알고 계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그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이 거룩한 명령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하고 변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산에 사는 제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자매님인데 두 딸을 데리고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휴가를 내서 저희를 만나려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KTX를 타고 오니까 어디 변두리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한강변이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거의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돗자리 대여하고 거기서 치킨을 주문하면은 치킨을 이렇게 주문한 사람하고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너무 이렇게 유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만나서 그 자리에서 서로 간증도 나누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간증에 굉장히 제가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직장이 있는데 지점장이세요.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본인은 지점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그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한 직원이 있었답니다. 이분도 이제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하루는 회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이분을 부추겨서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졌대요. 그분은 뇌진탕에 걸렸어요. 그런데 붙잡고 있었던 그 지인은 이빨이 여러 대가 부러진 거예요, 앞니가. 아주 큰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직원이 나중에는 몸둘 바를 모르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사실 알고는 그 지점장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빨 몇 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지점장을 봤었던 것도 있고 그런 사건에 대한 충격이 있어서 아니 지점장은 도대체 뭘 믿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난 예수님 믿고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빨 다 부러져도 상관없다. 당신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식인데 교회까지 가진 않았지만 지금도 종종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 앞에 앉아서 아주 큰 찔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 뭐 이런 주제로 준비했다가 싹 다 갈아엎고 지금 이 설교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네, 더러들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 속에 있는 것으로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로 황금처럼 고귀한 윤리의 지침을 일컫는다. 율법과 선지자, 성서의 내용과 예수가 가르친 윤리의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뜻이 심오하여 인생에 유익한 자문을 이루는 말로 사용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금률은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는 윤리 원칙이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황금률이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의 요약이고 그 성경의 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동의되기가 조금 어렵죠. 부분적인 결론일 수는 있지만 좀 비약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점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차트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 그 팔복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은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을 제가 세 단계로 한번 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5장을 펴주시고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된 자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상속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할 수 있는 수준 바로 즉 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를 추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것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6절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7, 8, 9절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 8, 9절이 무엇이냐면 긍휼, 즉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위선자의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들로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팔복 안에는 개인의 구원 방법과 또 구원받는 자를 통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입니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서도 의가 언급됐고 10절에서도 의가 언급됐죠. 그래서 의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11절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의로 인해 박해받는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보상이 있다고 12절에서 설명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앞에서 봤었던 세 단계로 이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봤었던 그 첫 번째 단계인 그 구원,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 3절과 4절과 5절은 개인이 구원받는 과정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인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일, 이걸 하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핍박을 받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10절과 11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보상이 옵니까?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의 차이도 처음에는 땅만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칭함 받는 굉장히 친근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차원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자, 그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율법 시대에 드렸던 어린 양의 피는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와 시간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그 효력이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 이후로 존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전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에 좀 갇히게 되죠.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딱 잘라서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올바름은 사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실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과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이 순교했죠.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나요?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자들이 성도들의 순교와 고난당함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 포기하는 성도들이 그 순간 추구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있었던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돌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을 줄여달라는 기도, 또는 이 돌이 날아오는 것이 내 앞에서 뚝 떨어져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돌을 던지는 저들이 무지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죠. 이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하심을 칭해주신 그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와 파워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잠깐 보시면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반드시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처럼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의 속성상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자라가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결혼이나 헛된 맹세,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의의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행위의 열매들이 나올 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을 설명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의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결국 6장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런 것들 구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을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지금까지 팔복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설명을 조금 생략했지만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너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혼의 구원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문맥상 흐름으로 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좋은 것들은 선한 행위들이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팔복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일, 증인된 삶을 사는 일, 때로는 심각할 경우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행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혼의 구원, 더하기 하늘의 상급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2절입니다. 이번엔 1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자,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팔복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2단계와 3단계의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좋았던 사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좋았던 사건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가장 벌레 같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게 된 사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랐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일어나도록 해주라는 것, 이것이 산상설교 결론인 황금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일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황금률은 고작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세상적인 차원의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보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핵심 원리로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되는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는 황금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었던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 황금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에 비추어 손익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재무제표 회계 기준에 의하면 세상의 명예, 부귀, 기타 모든 것이 손실로서 차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즉, 잃은 것들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았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아파트도 아내도 애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잘생긴 외모도 건강도 유창한 언변도 없었으며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로마의 심판을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스펙이 좋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고상한 가치에 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에게서 난 의의를 소유하게 됐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고상한 가치인 구원을 얻었다면 뭐 원하는 것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황금률에 따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당신도 나에게 대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받고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는 어디를 향해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함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친구, 직장 동료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믿지 않던 그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나를 미워하기는커녕 나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나? 나 때문에 당한 손해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질 않나? 도대체 네 속에 있는 게 뭐니? 너의 미소가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대체 뭔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말해봐.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올 때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하고 대답하게 되면 그들 안에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너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찔림 때문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서경대학교가 제가 거기 들어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귀국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간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뮤지컬 학과에 그냥 교수가 아니라 학과장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고 제가 헌신하겠다고 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다 보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학교 때려치고 싶다는 거죠. 관계가 너무 힘들다. 내 이 진로가 맞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내가 영원한 가치 하나 소개해 줄까? 마음이 열리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하면서 핍박도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냐면 제가 학과장인데 권위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친구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교수님은 여기 공동체 안에서 바지사장이래요. 근데 바지사장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동시에 학과장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생겨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태해지는 저 자신을 느끼고 있는 차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팍 찔러주시고,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그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탁 하는데, 그렇지, 내가 헌신하기로 투자하기로 했었던 영원한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 갈아엎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니, 고난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입니까? 사춘기 자녀들입니까? 또는 보기 싫어도 매일 봐야 하는 직장 상사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할 즈음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의 인생을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믿음이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몇 시 정도가 됐을까요? 밤 11시 55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역병, 그레이트 리셋, 종교통합운동, 전 세계의 전체주의화, 전쟁의 소문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준비, 심각한 이상기후들 등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 킹제임스 흠정령 마제스티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면서 바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남은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가치인 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